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3장 12절까지는 크게 한 단락입니다. 이곳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에 사역하셨던 기록이라 하여서 이것을 제1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큰 이제 대지를 제목을 붙여서 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을, 즉 못 고치는 것 없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면서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당 위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반면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로 여겨서 제거하려는 세력의 불안과 음모도 더욱 깊어져 갔다. 이것이 갈릴리 사역 전체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부터 12절은 1차 갈릴리 사역의 종결 부분이면서 또 1차 갈릴리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몇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무대는 회당에서 바닷가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하는데 회당과 마을이 아닌 갈릴리 바다 해변으로, 즉 사람이 비교적 드문 곳으로 옮겨가셨을까? 더군다나 물러가시니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격하시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셨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무엇을 아셨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음모, 반대파들의 음모를 주님께서 아시고 뒤로 물러나셨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한적한 바닷가로 물러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이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율법의 수요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떠는 분이시고 수많은 질병 못 고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 헤롯 땅의 세속 권력과 바리새파의 종교 권력이 합세하자 두려워서 피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잠시 물러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셔서 잠시 물러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복음서 곳곳에 때를 따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만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가보게 되면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돌에 맞아 다 죽을 뻔했거든요. 주님 가시면 죽습니다 하고 다 말리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나서지만 때가 아닐 때에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셨다. 즉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이기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제 복음서 전체를 주님의 공생애를 요약하고 요약해서 쪼려서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각 처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간의 고뇌에 쌓여 있고 또 그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또 형식화된 그 종교의 굴레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또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를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맨 처음 사역을 목격하였던 나중에 훗날 교회의 제 영광스러운 1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갈 교회의 일꾼들을 그리고 1세대 교인들을 성도들을 각 곳마다 증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사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는 과정,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공생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마무리되지 않으셨기에 주님께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셔서 물러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점 커져가고 많아져갔다.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매,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 지역 지명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루살렘과 이두매 여기는 유대 중부 남쪽 지방입니다. 요단강 건너 동쪽 지방이고요. 두로와 시돈 북쪽 북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가 하신 큰 일, 큰 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그 뜻은 그가 하신 모든 일,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듣는 즉시 예수께로 나아오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서남북 전역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제 서로 둘러선 사람들이 막 밀고 하다가 사고가 날까 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작은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또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바닷가 육지에 사람들은 있고 배에 올라서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몰려들지 않을 터이니까 그렇게 배를 준비케 하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사고가 날까 봐 비상용으로 배를 대기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몰려왔다 합니다. 몰려왔다 하는 단어는 이제 그 원문의 뜻이 힘으로 완력으로 막 밀어붙일 때 그런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마구 밀어붙였다. 만지고자 하여. 여기 만지고자 하여라는 단어는 합토라고 읽는데 들러붙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지다라는 단어에서 우리 삶의 적용점을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기회인데 다시는 이곳에 언제 주님 올지 알 수가 없고 유일한 기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점잖게 뒤에서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그냥 해치고 가는 겁니다. 나만 해치고 갑니까? 옆 사람도 뒷사람도 해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지면 병이 낫겠는데 그렇게 서로 밀치고 지치고 하다가 보니 살려고 예수님께 가려다가 사람에 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봐 배를 비상 대기시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곰곰이 살펴보면 뭐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이고 이 초창기에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아주 간절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 힘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바로 그 모습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져야만 살겠다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간절하게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감,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다. 이제 흔히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며 후회하며 다시 오기를 이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으니 바로 예수 만나는 기회, 예수 잡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함께 계실 때, 근처에 계실 때, 와 계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손을 잡으려고 주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써 달려갔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던 그 간절한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루고 미루면 기회는 날아가고 천국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지다라는 단어 달라붙어 있다 바로 이 뜻이라고 조금 아까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전 관심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둔감해지고 하여서 이제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없이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만져야 합니다.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겹게 그러나 은혜 중에 고난 중에도 서로 기뻐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분명한 교회 회복의 사인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년도의 그 절박함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작년도의 그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지금 단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영적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더 큰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는 동안에 꿈꾸었던 우리가 상상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벅찬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꼭 붙어있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달락을 보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사들 그들은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 눈앞에 메시아를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 지금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잡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수 없는 유대 내에서의 그 헬라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과의 그 수많은 정치적인 투쟁과 종교적인 투쟁 속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잡은 이 종교 권력, 세속 권력인데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이든 아니든 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일지라도 메시아가 아닌 걸로 만들어 놔야 그들에게는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라는 양반을 죄수로 올감해서 제거하려고 연구하고 궁리하느라 바빴던 것을 이제 이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 깨닫지는 못했다. 바리새파는 그들의 목적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하였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병 고침을 받으려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이 중요했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필요했던 사람들은 메시아임을 참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마치 반전처럼 엉뚱한 곳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은 이들은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여서 물적인 실체가 없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치게 하고 발작하게 하고 그들이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외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지식 있고 학식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도 외면하려고 하고 눈이 가려 볼 수가 없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던 그 사람들조차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진정 몰라보고 있는데 귀신들이 알아보았다.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못 알아보고 비정상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외쳤으니 성경은 귀신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김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복종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왜 외쳤을까요? 궁금해서 이 주석에서는 또 앞선 세대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 권의 주석을 보고 자료들을 보니 대부분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외쳤던 것은 방해하려고 외친 것이다. 방해하려고 외친 것이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자신들의 영역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에서 축출되고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분노에 차서 공포의 비명을 지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은 했지만 그렇게 소리쳐 외친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외쳤던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그 가운데 이익을 얻던 자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 봐 두려워했듯이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이용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은 빛이신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패배하고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파의 두려움과 귀신의 두려움은 같은 두려움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 차례 곳곳마다 경고하셨다. 그래서 많이. 이건 횟수가 많다, 양이 많다 이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말하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그거 그 말하지 마라. 강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 이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서 일찌감치 드러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중에 드러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일찌감치 드러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적에 집중하게끔 시선을 호도하게 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40일 광야 금식 기간에 사단이 유혹했던 바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르짖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외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했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온노비 청문회. 그곳에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거짓말을 안 한다. 성경을 놓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여도, 아무리 자신의 목적이 있어도 자신의 목적에 예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고 교회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목적을 이용해서 크게 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만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에 외치며 충성과 복종의 마음으로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서는 서울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